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권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현재보다도 2000년 전, 그때 당시 감옥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전에 쓰여진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지병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는 참 너무나도 인생이 힘들죠. 그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산다는 그것 자체가 그저 구름 위를 다니는 듯한, 나 어떤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아주 몹쓸 질병,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했죠. 우리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 관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를, 큰 계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겸손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장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는 인생이죠. 예, 그렇게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질병이고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랬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해석과 관점을 그 예수의 빛 가운데에서 가질 때 잘 사용한 말이 도리어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분명히 여러분 질병을 가지면 이런 불행한다고 생각하죠. 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 이게 예수를 주시려고, 계시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은혜였구나를 아는 순간, 예.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똑같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그가 알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주장해 주시고 있는 그 성령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성령님. 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또 지병을 갖고 있는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소개가 돼요. 그 14절을 보니까요, 형제 중 다수가 그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복음 증거했던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17절 보니까 그 괴롭게 할 요량으로 그를 괴롭게 하면서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묘한 위로가 있었어요. 저 같은 사역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인데, 아, 사도 바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앞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그럴 수도, 아멘. 여긴 아멘 대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싫어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가다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 돌을 던지고 그 성령을 해방한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죠. 같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못된 논계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만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좀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도덕성과 그의 진실성과 심지어 사도성과 그의 실력과 심지어 외모까지 평가하고 악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사도답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었죠. 그런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들리질 않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아, 거기서 삐친 거죠. 예.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참 음란하고 참 부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뭐 셀 수도 없는 그 문제들이 다 열거되어 있는 그 교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가면요, 그거를 빨리 도려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 선 것이에요. 지금 가면은요 나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내가 여러분들을 주관자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일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친교실 그 식당 주방 봉사자들이 만날 때마다 싸워요. 예를 들면. 예. 그런데 그거를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하고 또 제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걸 제가 보면 거기 조치를 취해야 해요. 우리는 감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마음 먹기 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울 거면 그거 하지 마세요. 주방 없애세요. 우리 친교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선교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의견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하자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하자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교할 바에야 우리 선교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아무도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남을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이 기능하고 복음이 역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그리고 7절 우리 연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참... 여러분, 이게 그와 같습니다. 이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주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요 다 예수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모든 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한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으며 예수께 주신 모든 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 진실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 만약 오늘 안 오신다면 그 복음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안 오시는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그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품어야 할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다시 율법주의로, 다시 유대주의로, 다시 인본주의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네. 교회는 잘 알지 못하여서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복음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교회를 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누구를 품어야 하고 누구와 싸워야 할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와 복음의 인간의 것을 섞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까지도 그렇게 비난하게 해서 복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대상들, 그 주체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가 좌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 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사탄의 일꾼. 여러분 이 말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의 인격과 사도성을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그를 싫어한다고 해서 교인들 전체가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품어야 할 대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일꾼 거짓사도.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가 절대 굽히질 않았습니다. 누구를 품어야 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정말 존경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그 둘 사이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둥 같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못 믿었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어떻게 이러저러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를 추천해주고 그를 복음 증거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보면요, 또 39절 보니까 그 둘이 서로 심히 다투니 그렇게 나와요. 왜 그렇죠?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한 마가라고 하는 제자 있잖아요. 그 마가를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려가자고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빌리아로에서 그 중도에 포기한 그 마가라는 제자 절대 같이 가선 안 됩니다. 바울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아서 서로 찢어지게 되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때 빌립보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에요. 그 동기와 그 마음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나는 도무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싸우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와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우리 어떤 그 운동 경기를 관측할 때는 누구나 해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장, 그 필드, 그 현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숨이 막히고요. 서 있는 것조차 힘들고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디라도 주방이라도 어떤 전도 현장이라도 어떤 찬양대라도 어떤 교육부라도 들어와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도출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인지 다 드러날 때 그 마음 붙들고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지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는 그 관점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는 그 위로 자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바울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만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 있는데 자동차를 보시면 왼쪽에도 바퀴가 있고 오른쪽에도 바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디론가는 기울어지고 치우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우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 선포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을 했는데요. 한 어른들만 한 13분, 아이들까지 한 16명 그렇게 모여서 먼저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네. 그리고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아무도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때부터 화음으로 쫙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의 곡조가 풍성하게 은혜가 되던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양각색, 각양각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작정이라는 화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이 지휘해 주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 사도가 아니고 오직 그 기준, 그 중심은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다면 나랑 맞지 않고 만나면 그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만 다투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의 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라고 얘기 나왔는데 투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질투하는 것이고 경쟁심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저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경쟁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 정말 웃지 못할 일이죠. 예. 근데 그런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그 영향력이 있는 호소력이 있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걸 보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그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제2의 로마라고 말하는 빌립보 도성은 그 로마 가이사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자칫 그들이 로마 정부가 보았을 때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간주되고 그 복음 증거를 그 반역의 행위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변증한 겁니다. 이 복음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황제 세력을 전복하거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복음을 변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전하면서 시끄럽게 그 온성을 소란을 일으켜서 그 로마 당국을 아주 경계하게 만들고 그렇게 로마 당국을 자극해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핍박이 오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서도 못된 마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긍휼과 그 용서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전하는 그 입술이 어떻게 마음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은요, 사도 바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신의 인격이 싸우는 것이고 자기가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사적인 그 사생활과 싸우는 것이고 자기의 입술과 그 내면의 마음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런 마음으로 할 바에야, 그런 옳지 못한 동기로 할 바에야 하지 않는 게 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 순전한 동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7번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다고 볼 수 있죠? 매일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누군가하고 다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부인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데 어떻게 안 싸워요? 있잖아요. 예.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매일 그렇다는 건 아니고 365일 하는 가운데 어떤 날은 안 걸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 속으로는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오늘은 설교할 마음이 아닌데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날에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해 주셨어요. 내 마음은 썩어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냉랭하게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난 마음과 나의 그 어리석음을 그 위에, 그 모래 같은 나 위에 교회를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회 구역, 우리 모든 봉사하시는 바나바, 찬양대, 교육부 뭐 어디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안에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365일 중에서도 어떤 날은 나랑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나랑 좀 안 맞는 그리고 내가 또 상처를 입는 그런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자아가 튀어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그렇게 섬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었는가.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릴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동하면 섬기고 아니면 그걸 내쳐버리는 그 섬김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그 더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이 그 더러운 때가 묻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만 찬송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이 귀한 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참 찾고 구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지는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하늘의 그 순수한 동기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속에 어떤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동기는 그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동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저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 동기가 제 안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함께 보시죠.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담당했던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그 땅으로부터 나온 소욕이 우리에게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들이 굴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앞서게 되고 내가 가족 돌보는 것이 앞서게 되고 내가 이 지위, 이 자리 지키는 것이 앞서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꺾거나 복음을 흩어버리거나 복음을 굴절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자랑되지 않고 내 육신의 안락이 그렇게 주인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다 버릴 수 있도록,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소욕, 그것이 하늘의 것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욕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온전치 못한 동기와 다툼과 시기보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천사가 근무하는 그 직분이 바로 그 복음 증거하는 직분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그만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어떻게 싸우거나 어떤 모양을 갖거나 어떤 음색을 갖거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멋된 동기로 오늘 한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일지라도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복음을 가지며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큰 은혜가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 다투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서 1장 14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끝나면은, 우리 설교 끝나면은 찬송가 455장 하실 텐데요. 그 4절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주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고 흠 없고 점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며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